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에는 더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의 분위기를 풍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가지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3주가 지났는데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또 거룩한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는 그러한 거룩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고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고피로 속죄함 얻었네. 고민아 온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고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거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주 앞에 새사람 된 것은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의 거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주께 찬송하세. 거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다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온갖 천연재해와 각종 사고들, 또 온 세상에 만연한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안식일을 맞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 단위로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참 안식의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적절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매일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과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 두 무리로 나누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로 인침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의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동참하시는 지구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또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결심들 하신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또 마음이 조금 흐트러지셨습니까? 요즘은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제가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버리고 막 가는 사람들도 있고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신 곳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미국도 아주 복잡하고 정치가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바라볼 것은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하면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거룩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 1600년 정도 지났을 때 인류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홍수로 이 세상이 한번 멸하여졌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샘, 함, 야벳이 있었는데 특별히 함의 손자 되는 니므롯이 아주 영글처럼 태어나서 아주 그가 바벨탑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바벨탑을 세웠던 그 자리가 바로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러한 지역 근처였어요. 자,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BC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8세기 정도 되었을 때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또 일어나가지고 신바빌로니아,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때 신바벨로니아를 또 건축해가지고 한 3세기 정도, 300년 가까이 그가 통치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역사나 세계사를 배울 때 한미나 함무라비 법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근대 모든 법전들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배웠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자,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예수님 태어나기 약 한 600년 전, 그러니까 7세기라 그러죠. BC 7세기 정도, 그때 정도 되었을 때 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이 신바벨론이야, 옛날에 그 함무라비가 세웠던 그런 바벨론이 아니고 새로운 바벨론을 건설하고 그가 이제 나라를 크게 이렇게 부강시킨 것들을 우리는 다니엘서라는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찾아보기가 힘들 때 아브라함이라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종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함무라비가 나라를 세울 그 점에, 그 18세기 후반쯤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시킨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잘 아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11세기,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11세기 정도, BC 11세기 정도에는 그들이 왕조를 꾸미고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 그렇게 한 120년을 아주 하나의 단일 국가로서 잘 지냈지만은 그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솔로몬 다음에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쪼개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그들이 너무 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살다가 그들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벌써 멸망했던 것들을 역사에서 잘 알고 있고, 이제 남방 유다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이 605년 정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세 번을 침공을 했어요. 처음에 침공할 때는 BC 605년에 그렇게 와가지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605년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누구를 좀 데리고 갔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차로 왔을 때 이렇게는 이 귀족, 아주 학문이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러한 귀족과 왕족의 자제들을 좀 일부를 데리고 갔어요. 자,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597년에 또 침공했는데 그때는 요야긴 왕이었어요. 이 아주 요야긴은 말을 참 안 들었습니다. 바벨론에 좀 붙어서 있으라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반역을 하다가 그때 또 포로를 만 명을 잡아가는데 그때 유명한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잡혀간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또 침공했을 때는 586년 정도에 세 번째 침공해가지고는 그때는 너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시드기야 왕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고 그 나라의 성과 그 다음에 성전을 다 허물어뜨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것들을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늘 하나님의 나머지 백성들, 또 하나님의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공격을 해요. 왜? 하나님의 자손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게 사단은 늘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또 저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마지막 백성들을 늘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1차로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데리고 갔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용모가 반듯하고 학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갔는가? 그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해서 그들이 식민 통치를 하는 그곳에 다시 파견해서 그곳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융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1차로는 굉장히 똑똑한 청년들을 데리고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끌려가서 3년 동안 그렇게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3년 교육을 받고 났는데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보다 지식이 10배나 뛰어났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시고 외국어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1500마일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살던 청년들이 아주 바벨론이라고 하는 생소한 땅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들보다 지식이 10배나 증가하고 10배나 똑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사례를 연구해 보면은 이제 사탄은 그들에게 먼저 이 그들의 교육을 주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너무 공부를 심취하거나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의 신전에서 그렇게 나오는 모든 예식과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사탄은 모조품에 능해요. 이 바벨론의 신전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신전을 이렇게 책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만들어 놨죠. 이스라엘의 성전, 성전뜰이 있었고 성소칸이 있었고 예, 그렇게 두 칸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우리가 그 성소를 보는데 바벨론의 마르둑을 위한 그러한 그 성전이 꼭 이스라엘의 성전하고 닮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그러한 두 뜰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분향단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예, 그렇게 다 있었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신전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떡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고 그래서 사단은 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헷갈리게 모조품에 굉장히 능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예, 여기서 신앙을 하나 저기 가서 신앙을 하나 또 이 교회를 다니나 저 교회를 다니나 예배의 형식과 가르침이 모두 다 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는 것들은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교육을 열심히 시키지만 3년 동안 그들의 교육을 시켰지만 그들의 교육을 시키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꾼다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름은 성품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성품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특별히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는 이름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뭘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이다 하고 바꿨어요.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의 뜻은 벨신의 보물을 맡은 자. 그들의 신 이름이 벨이었어요. 벨신의 보물을 맡은 자. 또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다니엘을 바꿨어요. 우리는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다니엘을 부르지는 않죠. 늘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다니엘과 함께 간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 익는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친구들 하나냐, 하나냐의 이름은 주께서 내게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에요. 아우, 주님께서는 내게 참 은혜로우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냐를 그들의 이름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사드락은 태양신의 영감을 받은 그러한 자다 하는 뜻으로 이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두 번째, 미사엘이라는 친구,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을 닮은 자,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이 미사엘 이름은 메삭이라고 바꿨습니다. 메삭, 메삭의 뜻은 세바 여신에 속한 자, 또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그러한 뜻이 메삭이라는 이름 속에 있다 그럽니다. 또 세 번째 친구인 아사랴는 주님께서는 내게 도움이 되신다 하는, 예, 주님께서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느고의 종이다, 느고신의 종이다 하는 뜻으로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싹 다 바꿨어요.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부르니까 그들의 그 정체성, 아이디라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이 말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민족은 항상 비지배민족의 이름을 바꾸는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장시개명을 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정말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인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놓으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을 하는 마지막 백성들도 나는 여호와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그 올바른 생각의 정체성이 흔들려버리면은 올 한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뭐 학교도 안 다니고 교육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핸드폰을 이렇게 보거나 보는 모든 것들이 어느 중에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듣는 것, 예, 뭐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은연중에 여러분을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의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음식을 통해서요. 예.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그 처음에 가장 그들에게 어려웠던 것들은 그들의 음식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주로 다니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들의 그 주는 음식을 어떻게 거부하고 그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섰는지를 주로 다니엘서 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또 이름을 바꾸거나 정체성을 바꾸고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그러한 것으로 아주 조종을 많이 세뇌를 해놓은 사단은 그 다음에 사람의 먹거리를 통하여 사람의 그 감정이나 그 육체의 모든 우리의 거룩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면은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망가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먹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또다시 시험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지요. 자, 그렇게 했는데 자동차는 뭘로 갑니까?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자동차를 잘 조종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는 비행기의 조종칸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기장, 부기장이 타는 조종칸이. 배는 배도 방향키가 있어요. 제가 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에 방향키가 있으면 배를 이렇게 움직이고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방향키는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방향의 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가 명확하게 판가름 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그의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도 또 저도 올 한 해 우리가 뜻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올 한 해는 어떻게 살겠다. 또 내 인생의 모든 노정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뜻을 정하는 것이 이 새해 아침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몸은 물론 마찬가지고 마음까지도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처음에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먹으라고 허락해 주신 그러한 식물은 여기 보면은 모든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래서 나무에서 자라는 모든 과일들, 예. 그래서 식물성 식품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음식으로 그렇게 줬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지면에 모든 식물들이 물에 잠기고 풀들이 아직 자라지 않고 과일들이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어쩔 수 없어서 임시로 그들의 음식으로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이 육류와 물고기들이었죠. 예, 생선들. 자,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달아서 주셨습니다. 그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육류를 먹되 어떤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준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들, 예. 그들의 굽이, 발의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특별히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가운데, 생선들 가운데는 특별히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들을 먹어라. 여러분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말은 그들이 물에서 떠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없고 또 이 비늘이 주로 없이 뻘 속에 있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많은 종류의 것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비늘이 없는 생선이 참 많이 있어요. 비늘이 없는 생선들. 그 다음에 또 조개나 뻘 속에 사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래 주신 그러한 건강한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러한 음식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1장 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더라 하고 얘기하세요. 이 교육시키는 소위 말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기숙사 사감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그 교육을 맡은 그러한 그 황관장이 그에게 책임이 막중했어요. 그래서 이 각지에서 데리고 온 귀한 그러한 그 인재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못지않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잘 먹이고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왕의 진미를 줬다. 이게 뭐냐면은 왕의 기름진 육류를 포함한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주정 음료,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 그 술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러분들 그 술에 취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술을 마셔본 그 경험이 저는 없기 때문에 술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현상이 일으키는지는 사실은 제가 잘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봤기 때문에 술이 어떻게 나쁜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술을 먹으면은 제가 여러 가지를 여기 적어왔어요. 뇌 손상이 특별히 있을 것이고 단백질 생산 능력이 저하된대요. 알코올이. 예, 단백질을 생산한 능력이 저하되고 백혈구 기능도 저하되니까 우리의 면역력이 쭉 떨어지겠죠. 예, 그다음에 병균의 그 저항하는 그러한 기능도 쭉 떨어지고 간 기능이 특별히 나빠져서 간 경화와 간암 같은, 그리고 특별히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병을 유발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술 때문에 많은 음주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들이 생기죠. 예. 그러한 모든 것들이 술과 연관이 된 것들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특별히 죽음까지 당했던 사람이 있죠. 예, 둘이나 그 아론의 아들, 정말로 그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그렇게 가지고 분향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때 이후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술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직자들이, 그 다음에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술에 임박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맥주 한 잔 정도는 뭐 우리가 가볍게 다들 먹어도 되겠지. 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만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확한 것을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잠언에 보면은 또 굉장히 올바른 말을 술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좋아하시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아 참 확실히 제가 본 친구들의 그 술 먹은 모습하고 똑같아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가.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잠언 23장 35절에 이렇게 적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술을 많이 취하면 누가 때려도 안 아프답니다. 감각도 없다 그러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입막힌 사람들의 그 상태를 잠언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임박히면 안 될 것입니다. 한 잔 정도 괜찮겠지. 교인들끼리 뭐 침묵 도모를 위해서 가벼운 포도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잔씩 우리가 나누는 그 침묵 도모도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올 한 해 당장 끊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득이 되는 일일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들이 이제 다니엘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왕의 진미, 육류나 또 포도주나 이런 것들로 그들에게 먹이고자 할 때 이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이런 음식을 이제 먹이려고 할 때 그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무턱대고 좋은 음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열흘 동안 이제 그들이 채소와 또 좋은 물을 그렇게 마시고 나온 다음에 그들의 낯빛을 관찰해 본 결과 그들이 어땠다고요? 더 아름답고 얼굴이 윤택이 나고 예, 그들이 굉장히 활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황관장이 그들에게 3년 내내 그들의 먹을 채소와 물을 그렇게 공급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채식이다 그런 얘기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이 그들에게 이 먹을 이 채식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제로임이라는 말이라 그럽니다. 제로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채소나 과일이나 곡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들이 이 채소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좋은 음식으로 그들의 몸을 먹었고 그들이 이제 깨끗한 물을 마셨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포도주로 이렇게 마신 것이 아니고 깨끗한 물을 먹었다. 여러분들 사람의 몸에 이 3분의 2 정도는 물로 이루어졌던 것은 우리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죠. 뇌는 이 150억 개의 뇌세포가 있대요. 이 우리 인간의 뇌 속에 15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 가운데 이 4분의 3, 75% 정도는 물이랍니다. 물.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 잘 마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또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잘 마시면은 하루에 공복에 한 8잔 이상은 마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처럼 건강상식이 많은 분들은 전 세계에 드물 것입니다. 굉장히 건강상식이 많으신데 물을 좀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혈액이 순환되고 신진대사도 원활해질 것이고 각종 질병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고 우리의 두뇌가 명석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영백과사전에 세계 3대 장수촌이 있다 그럽니다. 그 특별히 100세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들을 세 군데를 이렇게 대영백과사전에서 꼽았는데 캐시미르 산맥에 있는 훈자 마을, 이 훈자 마을은 잘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아버카지아, 또 안데스 산맥에 있는 발카밤바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 곳이 세계 3대 장수촌으로 그렇게 꼽힌다고 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주로 산지에서 생활한다 그럽니다. 산지에서 생활하고 하루에 한 2000 칼로리가 안 되는 식물성 위주의 저칼로리 음식을 그들이 섭취한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들에는 영양 실조도 없고 그들이 이 특별히 조사해 보니까 각종 암이나 심장병 그런 발병률도 굉장히 낮고 또 그들이 그 폐경기가 되는 여인들이나 나이가 많이 든 그러한 남성들도 여전히 부부 생활을 잘 영위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 결과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먹는 콩류와 과일, 곡류를 그렇게 섭취하면은 이 노인들뿐만 아니고 임산부나 어린이나 청년들에게 필요한 단백질, 칼슘, 칼분, 철분 성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풍부히 섭취할 수가 있어서 그들이 아주 장수하면서 오래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연구한 결과를 그렇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지를 그렇게 그들이 일찍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한 계획을 일찍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찍 하나님께 바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바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이루시니까 그들이 더 총명하고 지혜가 많고 모든 그 나라의 박사나 술객보다 지식이 10배나 더 많아졌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계획들을 바치시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좋은 음식과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지능이 개발될 것이고 인격이 고상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18살 정도에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다니엘의 그 인생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그가 살았던 온 생에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마음을 바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한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명백한 포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와 수석 보좌관을 지냈고 그로부터 이제 거의 한 70년 가까이가 흘러서 메대 페르시아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섰지만은 그 나라에서도 또 총리 대신 수석 총리 대신으로 그가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그 70년의 기한이 차 가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다니엘 9장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이 1차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풀려나가서 가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선지자로 미래에 될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은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예요. 우리가 직업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일평생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지가 결정이 되죠. 내가 어떤 아내나 남편,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평생을 누구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짐승의 우상을 받을 건지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처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시고 우리의 의지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 자라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와 내 집은 섬길 자를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믿음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올 한 해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